빌립보서 35번 메시지. 그 영을 통하여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삼. 1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의 이 두 부분들에서 우리는 두 노선을 봅니다. 첫 번째 노선은 구원과 그 영과 그리스도요. 두 번째 노선은 구원과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이 대비는 매우 현저합니다. 구원을 체험함.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그로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1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넘치는 공급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를 부끄러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든지 부끄러움에 이르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형제의 부인이 그 형제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 합시다. 그 형제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영의 공급을 누린다면 그는 즉각적인 구원을 체험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서 확대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공급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될 것이며 그는 부끄러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의 아내와 함께한 어떤 형제의 상황이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리스도는 확대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바울은 그의 환경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관하여 그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각각 다른 성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아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을 누릴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지어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방면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매월, 매일, 심지어 매 순간 우리는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불평함과 따짐으로부터 구원받음.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정죄나 또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필요한 구원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대한 바울의 말은 14절에 있는 불평과 따짐에 관한 그의 명령에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모든 일을 불평과 따짐이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불평은 감정에 관계된 것이며 따짐은 생각에 관계된 것입니다. 더욱이 자매들은 특히 불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형제들은 따지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 아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매는 그녀의 불평에 대한 방면에서 그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불평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은 따짐에 대한 방면에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이 불평과 따짐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은 구원이 충만해야 하며 어떤 불평과 따짐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지방교회 안에 불평과 따짐이 없이 구원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동역.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룸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매가 불평하고 있거나 어떤 형제가 따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원됩니다. 역사하신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힘을 준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따지는데 매우 강할지 모릅니다. 만일 이 형제가 따지는 것에서 그의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고 그것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내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기가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손상됨이 없이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씨름하는 생활,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공급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듭하여 1장 19절에서 바울이 그의 환경들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공급을 체험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확대됨.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대되십니다. 바울은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확대에 대하여 말하지만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나는 빌립보서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1장에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주심과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성격에 따라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의 갈망에 반대하여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동역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즉각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9절에 있는 그 영이 2장 13절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며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2장 16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 영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영.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이 말씀 안에 저장되어 있음을 보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은 그 영이 말씀임을 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흡이 뉴마, 즉 그 영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그 영은 모두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말씀 또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호흡은 그분의 뉴마, 즉 그 영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이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은 말씀입니다.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 영을 접촉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그 영의 움직이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그 영의 내적인 움직임은 종종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말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돌이켜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영의 움직임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이 되어 그러한 방법으로 너의 아내를 생각하지 말아라 고 말합니다. 먼저 그 형제는 그 영을 접촉하며 그 다음에 그 영은 그 사람 속에서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그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그 사람 속으로부터 빛나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어떤 때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으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체험하든지 또는 먼저 말씀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체험하든지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심.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과 그 영이 하나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하나 20장 22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에서는 주님이 말씀이셨으나 요한복음의 끝에서 그분은 그 영을 호흡해내셨습니다. 말씀과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과 그 영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도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마다 또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마다 우리는 신성한 도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관념에 따르면 그 영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시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로서 전기의 흐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기와 같으며 그 영은 전류와 같습니다. 참으로 전류가 전기 자체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기가 흐를 때 그것은 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류는 움직이고 있는 전기 자체입니다. 그 흐름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그것은 여전히 전기이지 전기와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남아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도달하신 것입니다. 안테나와 접지선. 그 영은 비밀스럽고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영과 함께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를 하나의 예로서 사용하여 우리는 안테나와 접지선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안테나에, 말씀은 접지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와 접지선에 의하여 우리는 전기의 전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 영이나 그 영이 없는 말씀을 갖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전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과 말씀, 즉 안테나와 접지선은 둘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극단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은 한 극단을 나타내며 오순절주의자들은 또 다른 극단을 나타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말씀을 주의하나 흔히 그 영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오순절주의자들은 그 영을 주의하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극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균형이 잡혀야 하고 그 영과 말씀을 둘 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손에는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받아들임.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씀과 그 영의 방면을 모두 다룹니다. 더욱이 그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로, 즉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 즉 들을 수 있는 기도, 소리내지 않는 기도, 긴 기도, 짧은 기도, 빠른 기도, 느린 기도,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단지 읽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오직 우리의 눈과 생각만을 사용하여 성경을 접촉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의문이 되리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기도와 섞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기도로 읽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태초에 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시작이요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 즉 영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적셔지고 공급을 받고 신성케 되며 빛비춤을 받습니다. 죽은 문자의 책이기는커녕 성경은 우리의 체험에서 공급하는 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명합니다. 기도로 읽는 실행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은 이 구절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따라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나 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길, 즉 기도에 의하여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말씀을 기도로 읽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며 기도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용어를 알지 못했지만 기도로 읽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했으며 말씀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로 읽기에 대해 듣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도로 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었을 것이며 그 다음 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함.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과 영을 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처방전과 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체현임을 계시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가장 높은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은 높여졌으며 신성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땅 위에서 놀랍고 온전한 생활을 사신 후에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는 영광을 얻으셨고 관쓰셨으며 보좌를 얻으셨고 머리 대심과 주권과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더하여 성경은 또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제 이 생명주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높여지고 부활하신 인성과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의 온전한 인간 생활과 구속의 성취를 위한 그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과 번성과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을 분배하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머리 대심과 주권과 왕권이 있는 그의 승천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영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유를 포함한 약에 포함된 성분들을 모를 것입니다. 오,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는 얼마나 놀라운 풍성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넘치는 공급 안에 있는 풍성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과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처방전이요, 그 영은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인간생활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과 주권과 왕권 안에서 그분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인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의 여러 방면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영을 통하여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다.